한국 리서치는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기관인데 특별히 2018년 1월부터 매달 혹은 격주로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입니다. 지난 12월 9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제1면에 개신교인 10명 중 1명 1년 새 교회 떠났다 라는 충격적인 머리 기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난 12월 8일에 설문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 대한 조사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23회를 실시했는데 23회에 걸친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1위는 무슨 종교냐? 그것을 23회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우리가 속한 기독교, 즉 개신교였는데 개신교 인구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도가 종교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1등 종교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불교인으로 17%, 그 다음이 천주교로 11%로 조사됐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종교는 어디냐? 기독교다. 기독교 중에 개신교. 개신교가 제일 많다. 자, 그러니까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개신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이 믿구나. 제일 많은 성도가 있구나. 라고 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제 좀 더 읽어가니까 정말 무서운 현상은 아예 아무 종교도 없다. 종교도 없다고 답한 사람이 50%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독교도 뭐 불교도 뭐 천주교도 뭐 유교도 나는 종교 없다. 라고 한 사람이 50%. 그럼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무종교. 무신론이다. 무신론. 절반이 그렇게 되나요?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무신론자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로 바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혹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종교 없다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예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교회를 떠난 사람이 12%나 되었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12%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충격적인 보고는 개신교인 가운데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부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코로나19의 큰 환란, 정말 환란이거든요. 자유가 이게 제약이 되고 자유가 통제를 받고 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위기에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종교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종교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 교회가 비대면 예배에 대한 비성경적인 예배 방식을 도입하고 영상 예배도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우상적 발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적 발상이에요. 일제시대에도 한국의 전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80%에 가까운 교단이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숨기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에 속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성경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모이면 전부 모아가지고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가까운 신사에 가서 거기에 참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예배도 성경적으로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에 속한다라는 결정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상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상당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아예 천주교처럼 조각이나 그림이나 예수상, 마리아상, 성자상이 교회 안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성경에 별 위배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날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다면 중세시대의 평신도는 글자를 모르도록 해놓고 조각상이나 예수님의 조각상,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조각상 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신앙심을 일으키려고 했던 우상화 현상이 오늘 영상인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집안에서 잠 옷 입고 예배 드리다가 잠드는 비성경적 우상 종교가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환난과 고난은 죽정이는 날려가고 복음에 알곡들인 우리의 신앙을 더 단련하고 더 깨어있게 하고 더 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난과 위기의 시대에 Who are real Christian? Who are real Christian?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냐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누구냐?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왜 믿음 생활하고 왜 교회 다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해서 복을 뺏어버리고 건강도 뺏어버리고 언제나 골골골골골골 하면서 아야야야야 하면서 주여 살려주소 이게 경건이냐? 아니다.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닌다는 겁니다. 10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회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히 100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완전하고 충만한 축복인 10이 완전수인데 10에 10배 축복인 100배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뜻은 꼭 100배까지만이 아니라 100배까지만 받아도 큰 거죠. 엄청난 거죠. 굉장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100배라면. 그런데 이 100배만 아니라 이 100배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충만하고 장대하고 풍부하고 넘치는 축복, 그것을 더 넘어서는 충만한 평범한 그 이상의 엄청난 부여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되는 것인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또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봐라.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현세에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저는 이것을 어릴 때 봤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농사해가지고 쌀 타작을 하면요. 나락 쌓을 곳이 없어요. 그 마당에다가 큰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기둥처럼 거기에다가 곡식을 막 부었습니다. 집에 안에 창고에 깍 다 차버리고 마당에다 다시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밟고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왜 가난하고 왜 행편없는 삶을 사느냐. 고장난 삶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축복 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약속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여기에 좋은 은사란 good gift, 좋은 선물, best gift, 최고의 선물이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perfect gift,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 주신다. 어중간하게 뭐 병들고 또 못 쓸 이런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가장 베스트 기프트인 거죠. 이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베스트 기프트, 퍼펙트 기프트, 이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도, 야곱, 또 베드로도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신앙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충만하고 장대하고 풍부하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축복의 보장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현세의 축복 외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내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세. 그러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세의 복까지. 내세가 있냐 없냐 그거를 이 시간에 뭐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다음 세대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영생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 가졌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30절에서 현세의 백배의 축복과 함께 내세의 영생을 다 받을 것이다. 내세의 영생입니다. 내세의 구원, 내세의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현세인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 내세인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같이 동시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보면요.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균형 잡힌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되고요. 영혼만 잘되고 육신은 뭐 꼬랑꼬랑 해가지고 늘 병들고 병원을 뭐 날마다 드나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 보장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균형 잡힌 축복. 하나님은 균형 잡힌 축복을 주세요.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인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원한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그런데 이 아이오니오스의 헬라어 단어 속에 영원한, 영생, 영생을 가리키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 거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속에 함축된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속에 속한 복을 주는데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 첫째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다 홀로 안겨주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기업의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영광의 축복과 기업의 축복입니다. 예,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단순한 생명, 무의미한 영생을 넘어서 영원히 그리고 최고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영광 또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인데 영광의 축복이 뭘까요? 이것을 성경에 찾아보면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과 똑같이 느끼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디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미국에 이민 갈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있는데 구역에 모이면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다 안 하고 자기가 갈 미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할 거고 어떻게 하고 하면 아이들 뭐 교육 어떻게 하고 크 이야기를 하고 구역에 모이면 그 이야기만 해. 그러다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요.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다른 나라 좋은 나라라고 해서 이민 가는 것보다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면 거기에는 언어도 장애가 있죠. 뭐 또 인종차별도 있죠. 뭐 거기에 또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 그러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붕뜬 그 늘 구름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무슨 이런 절망 이런 것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라는 말 속에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세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세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세에도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요 목자장이지 예수님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즉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영광의 면류관을 그 면류관 쓸 때 너무 기쁘다는 거 마음이. 마음이 기뻐서 그냥 견딜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기쁨에 예, 극한 쾌락의 상태. 그렇게 표현하면 표현한 표현이 될까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요. 그렇게 좋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세에 이 복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이란 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내세에 하나님께 주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크리스천이 왕노릇한대요. 자,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빛이 되신다. 이 말이죠. 네. 천국이 어디냐? 삼청천에 있습니다. 삼청천. 1층, 2층, 3층에 천국이 있습니다. 3층. 이 우주는 전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대기권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공기가 있고, 이렇게 이 구름이 떠다니고 하는 곳,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햇빛이 나고, 이 대기권, 온도가 아주 변화무쌍한 대기권은 1층 하늘이라 그래. 그것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을 넘었으면 무중력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물건이 떠요.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가는 곳. 그곳은 그 공기가 없고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떠요. 둥둥 떠는 곳. 그곳을 영어로 가리켜서 스페이스, 공간이라 그래 그냥. 그냥 공간. 그러니까 대기권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죠? 그럼 그 대기권 끝에서 이제 우주로 가면 태양이 떠 있고 지구가 이런 거 떠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간격으로 넓이로 있어요. 상상을 못해요. 너무너무 높아. 2층 이 스페이스 미 우주 항공국 갈 때 스페이스라 US 스페이스 예, 컴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스페이스라고 해요.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 우주가 2층입니다. 2층. 예, 그 다음에 그 층을 넘었으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그것을 영어로는 heaven 그래요. 영어는 다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전부 하늘이야. 전부 하늘이야. 네, 천국이라 말할 때 내세에 3층 하늘에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3층 하늘 실제로 존재하는 3층 하늘입니다. 이 천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막연하게 뭐 어딜까 상상의 세계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3층 하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3층 하늘 실제 우주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무중력 상태 스페이스 공간을 벗어나면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예,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없어요. 하늘에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공간 스페이스는 무엇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갈 수 있긴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 우주인 우주선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우주선 타고 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의 성층천에 올라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밤이 없습니다. 등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신비한 빛, 영광스러운 영롱한 빛.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황홀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주겠다.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영생의 말 속에는 천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영광은 100년도 채 못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 새하지도 않고 시들지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뜻은 두 번째로 영원한 기업의 축복입니다. 기업의 축복. 이것을 내세해 준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기업은 또 뭘 뜻하느냐.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된다. 이거는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천국은 기업의 일이 있습니다. 기업의 일을 이루는 곳으로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이어갈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일이 천국에 가면 주어진다. 이 일을 받게 된다는 것. 천국에서 만날 만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니까 안 먹고 뭐 잠만 들이들이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일을 하는데 이 땅에서 일하면 뭐 피곤하고 지치고 혹은 뭐 병도 들고 혹은 다치고 뭐 이런 일 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과 천국의 일은 다르죠. 땅에서는 먹기 위해서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지치고 힘들고 뭐 때로는 몸이 아프고 해도 일은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주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에 축복을 주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일은 자성취감을 실제로 맛보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각자가 열 고울, 다섯 고울, 한 고울을 다스리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영생 얻는다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내세에 받을 복이에요. 내세에 받을 복.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낸 저명한 신학자 A.A. 하지 목사님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삼청천의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의 영혼이 지닌 무한한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모든 일을 이루므로 충만한 만족이 이루어질 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무한한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일을 하게 되므로 충만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이 일을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일로 통한 만족 얻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만족 얻는다 해도 제한적이죠. 일을 하는 것이 고역이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일은 나에 대한 자아성취감을 완전하게 맛보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기쁨과 행복을 넘쳐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영생 속에 있다. 내세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을 누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일하는 것이 고역이 되는 사람만큼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에 축복을 주심으로 천국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가득한 일, 가치 있는 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백배의 축복에 버금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세인 천국에서도 주신다. 이게 영생의 축복이다. 영생의 축복.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과 내세인 천국에서 영원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과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천국 갈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안 되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2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의 백배의 축복,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나 어떤 핍박에 반대도 무릅쓰고 신앙심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자,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고 하네. 버린 자가 뭐냐? 버린 자는 뜻이 뭐냐? 버리다라는 헬라 원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다가 있고 돌아서다가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뜻은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다? 법적 속박에서 풀어주다. 그 뜻이에요. 버리다는 것은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내버리고 내팽개치고 어떤 자식이 골치 아픈 부모를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그다 놔버리고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와버리는 이게 이제 버리는 건데 또 애기 원치 않는 애를 놔가지고 어디다 유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거 버리는 건데 그런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다 할 때 그걸 생각하거든요. 후후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이래. 성경은 왜 이래 말해? 우와, 이 예수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자식이나 전토, 자기 재산 다 버리라.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버리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에 얽매이지 마라. 형제나 자매의 속박을 받지 마라. 그게 속박받아.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게 좌지우지되지 마라. 자식을 위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에서 풀려나. 그 뜻이에요. 버리다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속박이 되잖아요. 부모의 속박을 받지 마라. 또 아내나 남편의 어떤 속박에 구속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서 그 중심으로 살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버리다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버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적 성경구절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에서 전토를 버리라는 그 뜻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확신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확신하게 읽어야 돼. 그냥 구글 읽듯이 읽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에요. 주수기 말씀이에요. 버리는 말은 먼저 해라 이 말입니다.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현세에서 축복, 내세의 영광스러움과 내세의 기업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하라. 가장 우선순위 퍼스트가 주님과 복음이라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컨드가 여러분의 가정, 직장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서 재물이나 재산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인맥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삶의 제1순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100% 죽 것이다. 그리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로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안고 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냥 부모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들보다도 또 우선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1순위로 선택을 하면 축복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안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전통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밤낮으로 땀 흘리고 살아도 보장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장은 없다. 보장된 것으로 가야죠.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제 우선순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것이 제1순위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라. 그것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는 뜻. 자, 그러면 요즘은 참 그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식을 위해 산다면 자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한 삶이 뭘까? 부모를 위한 삶도 있고 여러 삶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자식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식을 위해서 밤낮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자식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하고 약속이 주어진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기도나 양육보다도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이게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시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행복한 축복, 즉, 내세의 상으로 주어질 영혼이 잘 되고, 현세에 있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을 또 복음을 제일 먼저 앞장세우면 자식은 절로 될 거다. 네. 이게 비결입니다. 자녀 키우는 비결이에요. 자,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한나의 가정이 여기에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면서 1장 이하에 보면 이런 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타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번인나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남편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립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번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배를 더 많이 줍니다. 배를 더 많이 줍니다. 배로 많이 한나에게 주는 이유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적수인 번인나가 자녀를 낳아준 자기는 남편이 덜 사랑하고 자녀도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고 남편이 미운데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이 미운데 미움과 그래서 미운 남편과 싸울 수는 없고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는 한나를 미워해서 한나에게 엄청나게 한나가 성질이 나도록 막 이렇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함에 번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참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자식이 없는 아내를 이렇게 위로하고 갑질로 주면서 위로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참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의 격려와 위로는 번인나의 그 격동시키는 괴롭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위로를 하는 것을 옆에서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번인나의 편에서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므로 마음이 괴롭고 번인나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2중 3중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1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뜻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을 양육합니다. 언제까지 양육하느냐. 자기 품에서 젖대기까지. 그 유대인들이 젖을 언제까지 먹였느냐. 초등학교 갈 때까지 먹이다 그래요. 우리는 뭐 한 10개월 돌 뭐 한 두 살 많이 먹이면 두 살 정도 먹이는데 유대인들은요 만 5세 6세까지 먹였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뗄 시기는 5세 6세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가기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때 애를 젖을 떼서 하나님의 전에 보냅니다. 참 귀한 아들인데요. 한나 보세요. 하나님께 보내요. 하나님이 양육해 달라고 그 사무엘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 귀한 아들이잖아요. 기도해서 나오고 구박받다가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서 한나의 그 찬양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면요. 참 그 너무 기쁜 마음이 그게 나타나 있거든요.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큽니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귀한 아들이지만 품 속에 우상처럼 끼고 살지 않았다. 끼고 살지 않았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우상같이 여기지 않나요?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자녀에게. 이 자녀를 내가 내 교육 방식으로 아주 훌륭하게 키워보겠다. 여기에 집착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의 복을 못 받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누구냐? 그 엄마,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왜 망치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하지만 하나님께 위임하는. 자식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식을 향한 집착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속박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불신 부모. 이게 다르거든요. 이 관점이 다르니까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모를 버리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생에서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한나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나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보세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면 기도에서 얻은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위임하는 그 귀한 아들의 속박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버리는 버려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의 집착 자녀에게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고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백배의 복과 영생의 축복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어떤 부모를 보면요, 자식이 메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망치고 부모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죽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양육거나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 안기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가 자식의 주인이에요?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백배로 내가 주겠다라. 이 약속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 진정한 자식을 위한 것이 뭐냐? 진정한 부모를 위한 것이 뭐냐? 그런 영양권 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그래서 자유하고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1순위가 그게 돼야 된다. 이 축복이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주 말씀드린 하행록 회장이 엄청난 100배의 축복 이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건축 설계사 팀 하스 회장, 최우수 건설 기업가 상을 받고 필라델피아 올해의 엔지니어 상, 미 국립건축과학원 이사, 성경신학대학 부이사장 등등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근본 이유는 그분의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주님의 일만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드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충성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성을 다해서 헌신한 이, 그것을 보면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용호동에 그 한센시 촌이 있었잖아요. 한센시 병촌. 그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 촌이 거기서거든요. 그 촌이 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시무할 때 거기에 가봤어요. 그 교회에 가서 뭐 대화도 하고 그 주변 동네를 둘러봤는데 전부 닭장이라 산빛알에 새가만 감옥같이 지은 콘크리트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콘크리트가 아예 새까만 거야. 빗물이 이래야 돼가지고, 새까만데, 꼭 이렇게 칸이 이렇게 질려져 있는데, 그 닭을 키워요, 닭. 거기서 계란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이제 닭을 키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게 예배당에 있어도 교회를 하고 하는데 참 비참해요, 비참해.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이 하형록 회장의 아버지가.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가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 부모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한센시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영래 회장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뭡니까 심장이 터졌나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이 살아야 뭐 10년 정도 산다는 지금 뭐 한 15년 이상 넘게 지금 살고 있고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자녀의 생애에 위험한 고비도 다 넘겨가고 하나님의 모든 면에 이런 축복, 백배의 축복도 주시더라. 내세의 영생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복된 삶을 사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 가족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착하세요. 그게 1순위거든요. 말씀했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코미디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합니다. 막 저렇게 웃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공연 도중에 그만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그때 코미디언이 무대에 나와서 침착하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극장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질서 있게 대피로를 따라 나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청중들이요,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어요. 와, 잘 웃겨. 그걸 코미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안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나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정말 이 극장에 불이 났다니까 빨리 나가야 됩니다. 하니까, 코미디 더 잘하네. 박수를 또 쳤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 현세와 내세, 교회와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환타지나 농담으로 여기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특별히 현세 백배의 축복과 내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의 환란으로 점으로 가는 12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두 시간에 걸쳐서 현세와 내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더 선악간에 신불신간에 다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이 예외가 있어요?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도 죽음의 예외가 된 사람이 우리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이것은 진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심판도 피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심판 맞습니다.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의 백배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심판과 내세의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는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대요.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지옥 간대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각둥이들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은요,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입니다. 천국이 3층 하늘에 있다면 지옥도 3층 하늘 맞은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다 보이는 곳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에 있는 것을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천국의 지옥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너무너무 다행이고, 야, 내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천국의 예수를 믿고 오기를 정말 정말 잘했다고 막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천국에 즐겁게 행복하게 그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고 멜류관을 쓰고 막 춤을 추고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지옥 고통도 죽을 판인데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에 만들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불이 난다고 없어지잖아요. 누가 천국의 좋은 것을 상속받을 자인지, 누가 지옥의 둘째 사망, 불목, 불과 유황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질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듯이, 눈에 보이는 현세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가 너무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복을 받고 백배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늘려 있고 혹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핍절의식, 저주의식, 실패의식, 부정적 사고 등등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떠나는 충격적인 이때,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힌 이런 핍절의식, 저주의식, 실패의식, 부정적 사고를 이 말씀으로 완전히 탈피하심으로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